갈라디아서 1장 6절에서 10절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시는 일을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하게 여기노라.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우리나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우리가 전에 말하였거니와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너희가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사도 바울의 이런 말씀을 읽고 또 들으면은 가슴이 좀 섬뜩해지는 그런 느낌이 있어요. 복음이라는 것이 이런 성격을 가진 것인데 또 복음을 대하는 사람의 자세가 이래야 하는 것인데 우리 자신을 본다든지 또 오늘날 현대 교회의 모습을 보면은 전혀 그 색깔이 다른 것 같아서 정말 뭐가 크게 잘못됐다는 것을 실감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오늘 말씀은 제목을 다른 복음은 없나니 해서 본문 자체에서 제가 뽑았습니다. 1장 7절이죠. 근데 요즘 얘기들 들어보면 다른 복음이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또 다른 복음들을 인정을 하고 또 다른 복음을 수용하는 것을 복음적인 것이라고 생각들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우리가 이 갈라디아서의 말씀을 보면은 전혀 그런 것이 아니라는 것을 누차 확인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을 사실상 그 캐톨릭과 대치했던 종교개혁자들은 이미 몇백 년 전에 그것을 자기 시대에서 확치를 하고 다른 복음이 세상을 지배하고 있다 하는 그런 결론을 얻고 거기에 맞서서 다른 복음은 없다 하고 외친 것이죠. 그것이 종교개혁이죠. 그래서 루터는 갈라디아서의 영향을 많이 받았는데 갈라디아서가 이쯤은 마그나 카르타라 그럽니까? 대헌장이다 그렇게 말할 정도였습니다. 여러분이 갈라디아서를 핵심적으로 이해를 하시면은 이제 나중에 로마서를 공부하실 때 상당히 좋은 가이드가 될 줄 압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 보면 사도 바울이 이야기가 이렇게 좀 길어지기도 하고 앞에 한 말 다시 이렇게 디벨롭해서 더 이렇게 엔라지 시키기도 하고 어떨 때는 너무 반복이 많은 것 같지만 사실은 그런 가운데서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있기 때문에 아주 중요한 것들이 많기 때문에 잘 우리가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제 특별히 2장 이후로 나오는 그 복음의 핵심적인 아주 펀더멘털한 독트라이널 한 그런 스테이트먼트가 나오기 때문에 그런 것은 사실 한 구절 한 구절 한마디 한마디를 빼놓을 수 없는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우리 신앙의 뼈대가 되어야 되는데 그런 것은 제쳐놓고 그냥 딴 얘기들 많이 하니까 교회가 힘이 없는 것 같아요. 오늘 말씀의 이제 그 요지를 보면은 서신인데 이것이 갈라디아서 그랬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편지거든요. 이 편지면서 설교죠. 근데 그 편지의 형식을 보면은 옛날이나 지금이나 인사말을 먼저 하지 않습니까? 그 다음 인사말이 끝나면은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요. 그래서 갈라디아서도 꼭 같은 패턴을 밟고 있습니다. 근데 다른 것이 뭐냐 그러면 갈라디아서는 이 본론이 시작하는데 그 본론이 너무도 격렬한 것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처음부터 시선이 집중되게 합니다. 너무 스타일이 틀려요. 그냥 처음부터 그냥 바로 그냥 강력한 스테이트먼트가 나오거든요. 바울이 얘기가 뭐냐면 나는 당신들이 갈라디아 교회죠. 갈라디아 여러 교회가 있었습니다. 그 지역에 바울이 가서 이제 다 개척하고 세운 교회인데 여러분들이 복음을 따르는 게 아니라 내가 가르친 복음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다른 복음을 따른다. 근데 그 다른 복음을 따르는데 너무나 빨리 방향을 바꿨다. 너무나 급속하게 신속하게 다른 복음 쪽으로 돌아갔는데 그것을 내가 도대체 이해할 수가 없다. 그런 거죠. 그래서 굉장히 음성이 개량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다음에 또 충격적인 말은 뭐냐면 다른 복음을 전하는 자들에게는 저주가 있을지어다 그래요. 저주를 받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갈라디아 교회들이 이 소신을 받아보고 얼마나 놀랬겠어요? 아마 이렇게 생각했겠죠. 아니 복음이라는 것이 아 기쁜 소식, 좋은 소식인데 복음을 전하는 사도가 남에게 저주를 받으라고 할 수 있는가? 굿뉴스를 전한다고 하면서 사실은 배드뉴스를 전하는 것이 아니냐. 예수님은 원수도 사랑하고 박해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하라고 하시지 않았는가? 사실상 바울 자신도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고 했어요. 그렇게 가르친 사람인데 근데 우리 보고 할례를 받으라고 하는 유대주의자들에게 저주가 내릴지어다라고 하니까 오히려 갈라디아 교인들이 바울을 이해할 수 없는 겁니다. 사실상 갈라디아 교회는 생각할 때 그렇지 않습니까? 사도 바울이 한번 방문하면 그 다음에 뭐 몇 년 후에 올지 뭐 죽을 때까지 안 올지 알 수 없어요. 근데 한번 와서 뭐 개척하고 말씀 전해주고 한 건 좋은데 자기가 없을 때 돌보지 못할 때 다른 예루살렘에서 왔던 유대주의자들이 와가지고 자기들에게 유대교에 대한 좋은 것들을 많이 가르쳐줬다는 거죠. 그리고 그것이 복을 받는 길이다 하고서 이렇게 자기들이 참 봉사를 했는데 그 사람들에게 감사를 하지 못할 만 인사를 못할 만큼 저주를 할 수 있느냐 이거죠. 우리 보고 다른 복음을 따른다고 하는데 어째서 다른 복음이냐. 바울은 우리가 어떻게 십자가를 통해서 구원을 받는가를 가르쳤고 유대주의자들은 우리가 어떻게 하면 언약 백성으로서 그 안에 들어와서 머물면서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 있는가 하는 것을 가르쳐줬는데 그건 뭐가 다르냐는 거예요. 복도 받아야 하지 않습니까? 아 그래 온전한 구원이지 않겠어요?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뭐가 문제냐? 결국 십자가나 할례는 상호 보완적인 것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바울이 뭐 저주 운운하니까 도무지 이해할 수 없다 그런 느낌을 가졌을 거예요. 그러니까 갈라디아 교인들은 바울을 이상하게 여기고 바울은 또 갈라디아 교인들을 아주 이해할 수 없는 도무지 이상한 사람들이라고 이렇게 생각한 거죠. 그래서 바울의 말을 하나씩 짚어보면서 뭐가 과연 문제였는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6절에서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히 여기노라. 바울의 그 1차 선교 여행 동안에 이 갈라디아 지역을 돌았어요. 근데 그 선교가 굉장히 성공적이었어요. 복음을 각 곳에서 받아들이고 성령이 내리고 기적들이 일어났어요. 근데 얼마 가지 않아가지고 갈라디아 교회들이 탈선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속히 떠나 다른 복음을 따랐어요. 이 원문에 그 떠났다는 말은 군사 용어예요. 그러니까 탈영하는 것을 얘기합니다. 여기서 우리 한 가지 이상한 것은 아니 어떻게 그럴 수가 있는가? 이 사람들이 누구에게서 복음을 들었어요? 사도 바울에게서 복음을 들었어요. 사도 바울이 누굽니까? 하나님께서 이방인 선교를 위해서 특별히 선택한 분이죠. 그래서 많은 계시를 주셨고 그래서 복음의 대화와 구원의 교리를 사도 바울이 머리에 다 담고 있었어요. 근데 그것을 가서 얘기해 줬는데 어떻게 그렇게 이를테면 탈선할 수 있는가? 굉장히 높은 레벨의 계시를 받았고 그것을 배웠고 또 사도 바울 자신이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었고 성령의 능력으로 얘기해서 성령의 능력이 나타났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다 체험한 갈라디아 교인들이 등을 돌렸다는 거죠. 유대주의자들의 그릇된 가르침이 쉽게 넘어가고 말았습니다. 그럼 우리는 어떤가? 만약 사도 바울이 와서 우리한테 매주 설교를 하고 성경 공부하고 뭐 성경 학교를 하고 한다면은 그 바울의 말을 한마디도 우리가 빼놓지 않고 다 숙지를 하고 그대로 따르려고 할 것입니다. 그래서 다른 복음이 돌아와서 속삭이는 말을 전혀 듣지 않을 거예요. 그렇지만 장담할 수 없는 일입니다. 우리에게 바울이 쓴 이 영감에 찬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요. 우리가 읽고 또 이것을 놓고 설교도 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현대판 유대주의자들이 전하는 다른 복음을 따르는 교회들이 얼마든지 있습니다. 건강과 부의 복을 복음이라고 매주 선전하는 그런 거짓된 가르침에 수백만의 교인들이 넘어가고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된 것인지 우리가 해답을 좀 찾아야겠어요. 1차적인 원인은 나 자신입니다. 내가 내 욕심에 따라서 내가 즐거워하고 내 입맛에 맞는 말씀을 들어요. 디모데후서 4장 3절에서 말하기를 때가 이르리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고 또 그 길을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리라 하겠어요. 허탄한 이야기들이 많이 돌아다닙니다. 그런데 이것이 바울 시대에만 있었던 것이 아니고 지금도 마찬가지거든요. 신약 교회에서도 갈라디아 교회만 다른 복음에 넘어간 것이 아니라 고린도 교회도 다른 복음에 넘어갔어요. 그래서 꼭 같은 말로 사도 바울이 이렇게 한탄해요. 만일 누가 가서 우리가 전파하지 아니한 다른 예수를 전파하거나 혹은 너희가 받지 아니한 다른 영을 받게 하거나 혹은 너희가 받지 아니한 다른 복음을 받게 할 때는 너희가 잘 용납하는구나 그랬어요. 근본적인 원인은 하나님을 대항하고 십자가 복음을 증거하는 사탄과 그에 속한 무리들의 책동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서 4장 3절 4절에 보면은 만일 우리 복음이 가리었으면 망하는 자들에게 가려진 것이라 그 중에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그래서 이 하나님의 형상을 가리기 위해서 어둠의 세력들이 역사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어둠의 세력의 조정을 받는 알든 모르든 간에 의식적이든 무의식적인 간에 조정을 받는 사역자들이 많이 있어요. 또 그런 책을 쓰는 사람들이 있고 그런 것을 가르치는 신학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의 경고를 명심해야 되겠어요. 여러분 이 세상의 신이 사탄이라는 것을 아시겠죠? 자기 손아귀에 잡힌 사람들을 뺏기지 않으려고 애를 써요. 그래서 그 사람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 가지 세속적인 문화를 통해서 세속적인 사상과 세속적인 엔터테인먼트 프로그램을 통해서 사람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해요. 그래서 하나님을 못 믿게 하고 성경이 귀에 안 들어오게 하고 그리고 딴 데 신경을 다 쓰게 하죠. 세상에 신이 있는데 그 신은 사탄이라는 신입니다. 그래서 그 방법은 거짓 교사들을 사용해서 포도주에 물을 타듯이 복음을 희석시키고 사람들의 머리를 아주 그 육적인 대로 비영적인 것으로 이렇게 움직이고 있어요. 그런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거짓 교사들의 기독교라는 것은 이름은 복음이지만 사실은 다른 복음이죠. 다른 복음을 전하는 자들의 목적이 뭐냐면 복음을 변질시키는 거예요. 6절에서 바울은 갈라디아 교회들이 다른 복음을 따른다고 했죠. 이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갈라디아 교인들은. 아니 우리가 매주 모여가지고 이렇게 예배를 보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가 예수님을 버린 것이 아니죠. 하나님 떠났다고 하는데 그게 무슨 말씀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랬겠죠. 교인들은 어떻게 생각하냐면 교회 안에만 있으면 하나님을 안 떠난 것으로 생각해요. 대부분의 교인들은 자기들이 듣고 따르는 복음이 이것이 참 복음인지 다른 복음인지 분간할 능력이 없고 그리고 관심도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거짓 복음을 전하는 사들은 교회 밖에서 몰래 들어오기도 하고 그 다음에 교회 자체 내에서 잘하기도 해요. 그 바울이 에베소 장로들을 모아놓고 고별 메시지를 했는데 거기 이런 말이 있습니다. 내가 떠난 후에 사나운 이리가 여러분들에게 들어와서 그 양떼를 아끼지 아니하며 다음 말 주목하세요. 또한 여러분 중에서도 제자들을 끌어 자기를 따르게 하려고 어그러지는 말을 하는 사람들이 일어날 줄을 내가 아노라. 여기서 여러분 중에서도 하는 말은 뭐냐면 교회 안에 있는 리더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목사와 장로들을 얘기합니다. 근데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장로가 티칭을 하는 일이 많지가 않죠. 설교를 한다거나 뭐 교리를 설명한다거나 그런 것은 많지 않아요. 그래서 목사들이 주로 거짓된 가르침을 의식적이든 아니든 행하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물론 좋은 목사들이 많죠. 그렇지만 싹군 목사나 비복음적인 설교를 하는 목사들 아주 호다해요. 목사들 치고 예수님을 완전히 부인하는 그런 십자가를 완전히 인정하지 않는 사람은 없어요. 그렇지만 복음에다 물을 타고 거기다가 재래 종교의 신앙을 집어넣고 미신을 그 속에다가 주입시키고 세속적 가치관을 집어넣어서 길을 즐겁게 하는 그런 허탄한 설교가 얼마든지 있어요. 축복신앙이다, 뭐 구복신앙이다, 그것을 복된 신앙이라고 전하고 만몬신을 섬기는 교회도 얼마든지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 행하는 일이라고 해서 다 복음적인 것은 아니에요. 근데 사람들이 거기에 대해서 의심해 보질 않아요. 거기에 대해서 질문을 해보지 않는 것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확인하는 마음이 없어요. 그냥 다니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행하는 일이라고 해서 다 복음 전하는 것은 아닙니다. 율법주의, 외행주의를 보수신앙이라고 자부하는 교회들도 적지 않아요. 그 다음에 내가 복음에 대해서 아주 흐릿하게 알고 있으면은 말 잘하는 이 거짓 교사들한테 아주 당하기 쉽습니다. 그래서 내가 들은 바른 복음을 항상 더 숙지하고 계속해서 더 깨우쳐 나가야 하는데 사람들이 복음이라는 건 뭐 예수님 십자가 나 믿었는데 뭐 하고 그 다음에 관심이 별로 없어요. 그저 교회를 아무 생각 없이 건성으로 다닐 것이 아니라 복음의 기초를 다지는데 시간을 써야 됩니다. 거기서 시급해요. 뭐 교회 가서 봉사하는 것보다. 복음이 무엇인지 뭐 분명한 개념도 없고 확신도 없으면 거짓 가르침에 나도 모르게 넘어가 버려요. 그리고 그 사상이 나도 모르게 아주 싹 들어와 버립니다. 근데 복음을 확실하게 들었어도 뿌리가 내리지 않으면 역시 교사들의 밥이 되고 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나라에 이 사이비 종교가 얼마나 많아요? 갈라디아 교인들이 복음을 확실하게 듣지 않았느냐고 바울이 그것을 전제를 했어요. 그러고 나서 얘기가 그런데도 불구하고 다른 복음을 따랐다. 그래서 어떻게 말했냐면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하나님을 떠난 것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단순히 은혜 교리를 이탈했다는 말이 아니고 십자가로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졌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교인들이 구원을 받았느냐 안 받았느냐 그것을 지금 여기서 뭐 얘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복음 한번 믿었으면은 그리고 구원을 받았으면은 십자가를 완전히 부인하지 않습니다. 어떤 일이 있더라도. 갈라디아 교인들은 유대주의자들의 율법을 따르는 그런 교리적인 탈선을 했어요. 그렇지만 구원을 잃은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십자가 은혜를 약화시키는 이런 의식이라든지 그런 규정에 따라서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면은 하나님의 임재와 성령의 역사에서 멀어집니다. 그래서 다른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으로 구원을 받는다는 그 은혜 복음을 액면대도 받아들이질 않아요. 그건 뭐냐면 십자가의 모독이라는 거죠. 큰 죄예요. 복음의 뿌리를 흔드는 일이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이런 말들을 속으시면 안 되겠어요. 구원이라는 것은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고서 받지만은 그렇지만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복을 기쁘시게 해서 복을 받는 일을 하려면 율법을 지켜야 합니다. 율법의 계명에 순종하지 않는 사람은 구원받았다고 할 수 없습니다. 이런 말 믿지 마세요. 온전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 위해서는 안식일도 지키고 십일조도 빼먹지 말고 직분도 받아서 교회 여러 활동에 적극적으로 봉사해야 합니다. 그래야 온전한 구원을 받은 사람입니다. 이런 말에도 넘어가지 마세요. 이런 건 구원받는 것하고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또 구원을 받았다는 증거도 아니에요. 바꿔서 생각해 보세요. 구원받지 않고도 주일 잘 지키고 예수님을 진정으로 자기의 구주로서 받아들인 적이 없는 사람들이 십일조도 잘할 수 있고 건축헌금 잘하고 집사, 뭐 장로, 직분 얼마든지 잘 받을 수 있고 교회 활동에 적극적일 수 있습니다. 명칭만의 교인들 중에는 거듭난 교인들보다도 훨씬 더 겉으로 볼 때 경건하고 외적으로 열심히 많은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그래서 봉사라든지 무슨 뭐 선행이라든지 무슨 헌금을 많이 내고 어쩌고 이런 것들 구원하고 직접적인 관계없어요. 그것을 놓고서 구원 받았다 안 받았다 이렇게 말할 수 없습니다. 은혜로 악한 사람, 아주 죄 많이 지은 악한 사람도 은혜로 구원을 받고 도덕적으로 아주 선한 사람도 은혜로 구원을 받습니다. 십자가는 그 은혜의 물적인 증거예요. 우리 중에서 2000년 전에 뭐 예수님 십자가 달릴 때 같이 못 박힌 사람이 있어요? 목말라시는 예수님께 뭐 물 한 잔 준 사람이 있습니까? 예수님 도와준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그때 사실 우리는 태어나지도 않았습니다. 근데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받았습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이처럼 사랑하사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자기 아들을 매달리게 하시고 모든 하나님의 진로의 형벌을 다 받게 하시고 희생제물이 나 대신 되게 하셨어요. 그리고 내가 성령으로 거듭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아직도 죄인되었을 때 나를 그리스도의 은혜로 부르셨기 때문에 그 덕분에 내가 구원을 받은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내가 구원받기 전에 뭐 이것을 하라 저것을 하라 그것을 전제조건으로 하고서 나를 구원하시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3장 24절에 말하기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냐. 중요하기 때문에 제가 다시 한번 읽겠어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 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다고 했습니다. 이거 그냥 선물로 받은 거예요. 유대주의자들은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할례도 받고 유대인의 생활 방식을 따라야 한다 그렇게 가르쳤습니다. 그래서 언약 백성에게 약속된 복을 받을 수가 있다. 명실공히 그래야 하나님이 백성이 된다고 가르쳤어요. 근데 여러분 이런 것이 우리하고 아무 상관이 없는 것 같지만 그러나 오늘날 우리들에게 얼마든지 해당되는 말씀이에요. 11주 살려면 몇 배로 하나님 늘려서 주신다. 목사 잘 섬기면 그 가정 하나님이 끝까지 잘 돌봐주신다. 뭐 기도 응답 받으려면 기간 정해서 뭐 금식기도 하면은 하나님이 결국은 해결해 주신다. 작정 금식하면 된다. 그래서 뭐 20일, 30일, 뭐 40일 금식하라. 뭐 40일 금식하다 죽는 사람도 있거늘. 직분 받고 뭐 충성되게 교회를 섬기면 큰 상급을 받는다. 이런 얘기들 뭐 우리가 한두 번 들은 거 아니죠. 유대주의자들이 할례를 받으면 하나님의 축복을 듬뿍 받는다. 그러니 할례를 받아라. 할례의식에 참여해야 된다.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라. 이왕이면 할례만 받을 거냐. 안식일도 지키고 뭣도 하고 뭣도 하고 다 해라. 그렇게 말하는 거하고 전혀 다르지 않아요. 이 직분 받는 문제와 관련해서 제가 한국에서 올란도 방문하신 장로님을 만났어요. 그래 이렇게 얘기를 하다 그분이 저를 전혀 모르시는 분인데 뭐 어떻게 해서 양대식탁이라는 그 월간 강의지를 받아보게 되셨나 봐요. 그래서 뭐 다른 교인들께도 돌리고 그런데 별로 인기가 없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얘가 뭐냐면 자기 목사님이 자기가 그 교회를 다니는데 그 교회가 대형교회래요. 그 얼마나 되는데 한 3,000명 뭐 이렇게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더 좋은 교회 건물이 매물로 나왔대요. 현재 사용하는 교회 나오면 괜찮은데 뭐 약간 뭐 불편하긴 하지만은 그래도 뭐 구체에 많은 돈을 들여가지고 그 뭐 융자 내고 해서 교회를 이렇게 서로 살 그럴 필요는 없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담임 목사님이 그 교회 그걸 매입하고 싶으니까 이제 장로를 임명하겠다고 이렇게 제안을 하셨답니다. 그래서 이제 하는 얘기가 뭐냐면 아 그 장로를 받으면 임명 되고 이제 그 장립이 되면은 그 1인당 그래도 아무래도 얼마 이상은 나올 게 아니요. 예? 그렇게 말하면서 건물 매입이 가능할 것이라고 했대요. 근데 실제 장로를 임명했는데 보니까 동의했던 숫자보다 훨씬 더 장로들이 많대요. 뭐 이 사람 저 사람 다 집어넣은 거예요. 결국 건물 구입비를 맞추기 위한 수작이었죠. 장로 될 자격이 전혀 없는 사람까지도 포함되고 해서 교회에 큰 분란이 생겼다고 그러더라고요. 우리나라에서 이런 일이 다반사로 일어나고 있어요. 목사 잘 섬기면 그 집안을 잘 지켜주신다. 성경 100독을 하면은 100번 읽으면은 영안이 뚫린다 뭐 이런 얘기들. 그런 얘기들이 교회 안에서 무성하죠. 내 자식 잘 된다니까 봉투 끼고 유명 강사들 앞에 가서 안수 받는 사람들이 뭐 한두 사람이에요. 무속신앙을 교회 안에다 들여놓고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각색해서 선전하는 이 비일비재합니다. 여러분 유치하게 들리죠? 그게 뭐 우리 같은 교회에서는 이런 말 사실 할 필요도 없고 지나가는 소리긴 합니다만은. 그런데 이렇게 유치한 얘기들을 신조처럼 믿고서 실천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교회가 불의한 돈을 모으고 교회를 가장 이기적인 배금주의의 산실로 둔갑을 시킨 거예요. 우리는 복음을 성경대로 믿고 절대로 양보하지 말아야 합니다. 복음 플러스 다른 것이 들어가면은 그리스도께서 헛되이 죽으셨다는 말이 됩니다. 십자가 죽음으로 충분하지 않다는 뜻이잖아요. 하나님의 구원에 대한 모독이죠. 은혜 구원을 부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다른 복음을 전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저주가 내린다고 경고하지 않을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저주받는다는 것은 원래 뜻은 하나님께 드리는 그 재물이 받아질 수 없기 때문에 퇴짜를 받는다는 거예요. 오히려 심판의 대상이 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유대주의자들의 할례를 받는 것은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이라고 가르쳤지만은 유대인처럼 음식 규례, 무슨 뭐 위생 규례, 뭐 정결 예식, 안식일 등을 엄수하는 것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인정을 받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복을 받는다. 그것이 바로 언약 백성의 구원받은 백성의 표시다라고 가르쳤어요. 그런데 바울이 거기에 대해서 어떤 반응을 보였습니까? 이것은 모두 다 은혜의 구원을 내던지는 실시다. 그렇기 때문에 저주를 받을 일이라고 했어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엄중한 심판을 받게 된다는 경고였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교회 강단에서 이런 말을 한다고 칩시다. 그러면 그 목사가 그 붙어 있겠어요? 이러이러한 일을 하기 때문에 그는 하나님이 저주를 받습니다. 이렇게 말한다면 아까 얘기대로 같은 반응이 나오고 있죠. 갈라디아 교인들처럼. 아니 복음이라고 하면서 복음이 아니고 저주를 선포하다니요. 그러면서 그런 교회는 도저히 은혜가 안 되니까 떠나겠다 그러겠죠. 은혜 아닌 것을 놓고 은혜라 그러고 복음 아닌 것을 놓고 복음이라 그러고 십자가의 메시지가 아닌 것을 놓고서 복받는 것이라고 하니까 사실은 그것이 그런 경고를 받아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근데 우리가 생각할 게 왜 바울이 이처럼 심한 말을 했겠어요? 유대주의자들의 가르침이 복음을 변질시켰기 때문이에요. 복음이라는 것은 이거 바꿀 수 없는 거예요. 이것은 무슨 임프루브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있는 그대로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변질된 복음은 복음이 아니에요. 그래서 7절에서 다른 복음은 없다 이렇게 말해요. 다른 복음이다 이렇게 하면 다른 복음 가르치면 안 된다. 그런데 사실은 다른 복음은 없다. 왜? 다른 복음이 없는 것은 복음은 한 가지 봐요. 예수님의 복음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축복의 길이라고 해서 따랐던 것이 저주의 길이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우리 각자의 삶 속에서도 이것이 축복의 길이라고 배우고 또 그런 것으로 알고서 그것을 구하고 또 거기 따라서 살았는데 보니까 그것이 저주의 길이었다. 이것을 우리가 깨닫는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래서 갈라디아 교인들 그 말을 듣고 큰 충격을 받았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자기들 자신들도 하나님의 저주 아래에 있다는 것을 생각할 때 굉장히 두려웠을 것입니다. 바울 당시의 유대주의자들은 예수 플러스 모세였어요. 지금도 교회는 율법주의와 외형주의를 복음으로 각색을 해서 복음이라고 각색을 하고 변형시키고 있어요. 현대교회도 유대주의자들 있지 않습니까? 그분들의 구원은 뭐예요? 예수 플러스 다원종교입니다. 예수 플러스 교회 전통, 예수 플러스 세례, 예수 플러스 11조, 예수 플러스 뭐 세뱃기도, 예수 플러스 교회 각종 행사. 그런 것들은 무슨 예수 플러스 안수기도 이게 수없이 군더더기가 붙어있어요. 여러분 복음이 아닌 것들로 구원을 받으려고 하거나 하나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닌 것에 의존해서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려고 하면은 저주 아래에 있다는 것을 체험하게 됩니다. 다른 복음을 따르면 거듭난 신자라도 정죄를 받고 저주 아래에 있는 것과 같은 그런 두려움과 죄책감에서 벗어나지 못해요. 십자가의 은혜를 믿는 것 외에 다른 것들을 지켜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그 다른 것들을 내가 다 따라가지 못하고 다 지키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양심의 가책을 받고 하나님이 언제든지 나를 볼 수 있다는 그런 두려움 속에서 살게 됩니다. 우리가 그런 것들을 다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 복받기 위해서 이것저것 하면서 헌신을 반복하지만 하나님이 원하시는 수준에는 내가 이르지 못했다고 생각하겠죠. 새벽기도 빼먹으면 안 됩니다. 새벽기도는 뭐 교회의 등불입니다. 새벽기도 나오는 사람 믿음 좋습니다. 새벽기도 나오는 사람들 다 직분을 받아야 됩니다. 뭐 이런 얘기. 그러다가 새벽기도 뭐 맨날 나갈 수 있어요? 그러나 그런 것을 내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수준에서 행하지 못한다고 느낄 때 진정으로 뭐 거룩한 삶을 살고자 하는 사람들은 그 정도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그때 실망하고 좌절하겠죠. 그래서 결국은 그리스도의 은혜 아래서 살 때의 자유, 앞으로 갈라디아서에서 그 자유가 뭔지 많이 얘기가 나오겠습니다만 그 율법이 없는 율법의 멍에서 풀려난 그 자유에 속한 삶에서 오는 기쁨과 환희를 다 잃게 되는 것이죠. 아까 갈라디아서 3장 10절이 여기 나왔던 건데 예, 한번 다 같이 읽어보십시다. 시작. 무릇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 있나니 기록된 바 누구든지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모든 일을 항상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모든 일을 어떻게 항상 행하지 않는 자는 저주 아래 있다고 했어요. 그러면 율법을 받아들인 사람들은 100% 저주 아래 있다는 얘기죠. 그렇잖아요. 100% 다 지키지 못하니까. 여러분 행위로 자신의 의로움을 증명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아무리 내가 선행을 하고 계명을 지킨다고 해도 항상 잘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양심이 불편하고 전전긍긍하면서 살아야 합니다. 그래서 바로 이것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유의 삶이 아니라 속박의 삶이에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고 하셨는데 그 진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진리를 팽개치고 딴 데다가 신경을 쓰면은 그것은 속박이라는 말씀이죠. 그래서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부자관계, 사랑하는 아버지와 자녀의 순종하는 자녀의 관계가 아니라 이것은 이 주인과 엄한 주인과 노예, 종의 관계예요. 그래서 두려움 속에서 삽니다. 그것이 바로 행위로 구원을 얻고자 하는 사람들이 겪는 저주의 체험들이에요. 바울이 무슨 개인적인 악심이 있어가지고 그래서 유대주의자들에게 저주를 받는다고 독수를 퍼부은 것이 아닙니다. 유대주의자들도 회개하면은 저주가 아닌 은혜의 삶을 살 수 있어요. 여러분, 바울 자신도 사실은 한때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복음의 원수였어요. 그렇지만 주 예수를 만난 이후에 복음을 믿고 새 사람이 됐습니다. 저주 아래에 있던 과거의 바리새인의 삶에서 떠났어요. 그것을 청산하고 그리스도가 주시는 은혜 구원을 받아서 율법에서 해방이 됐어요. 그래서 그는 유대주의자들이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있다고 경고했고 동시에 갈라디아 교인들에게도 경종을 울렸던 것입니다. 만일 사도 바울의 말이 너무나 거칠고 격렬했다면 그것은 낭벽으로 뛰어가서 그 벼랑에서 떨어지려고 하는 어린 자식을 향해서 있는 힘을 다해서 절박하게 멈추라고 소리치는 그런 부모의 절규를 상상해 보세요. 유괴범이 내 자식을 잡아가려고 한다면 그 유괴범에게 나는 당신을 사랑합니다. 뭐 용서할 테니까 아이를 그냥 데려가세요. 그렇게 말할 사람이 있겠어요? 아이를 보호하기 위해서 내 목숨을 걸겠죠. 그래서 바울은 하나님의 저주로 경고를 했습니다. 유대주의자들에게 저주받는다고 서슴없이 경고한 것은 바울이 사람의 비유를 맞추기 위한 것이 아니고 복음의 문을 타기 위한 것이 아니고 자기 자신이 받은 복음을 그대로 순수하게 지킨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유대주의자들이 바울을 어떻게 비판했냐면은 바울이 인기를 얻기 위해서 쉬운 복음을 전한다. 이방인들에게 할례를 면제해 주었다. 그래서 바울이 하는 말이 지금까지 사람을 내가 기쁘게 하기 위해서 이방인 사역을 했다면 내가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들도 그리스도의 종이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바울을 닮아야죠. 거짓 복음을 대항해서 싸워야 해요. 오직 예수의 복음을 지키기 위해서 싸우지 않으면 교회 경신이라는 것은 구애에 그치고 맙니다. 바울이 뭐라고 말하냐면 다른 복음은 없다라고 잘라서 말했어요. 그것이 믿음이에요. 그것이 믿음의 용기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증명이에요. 그것이 진정으로 하나님의 구원을 받고서 하나님의 자녀로 머물고 있다는 증명입니다. 여러분, 우리를 구원하는 복음은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을 통한 은혜 구원 위에는 아무것도 없어요. 거기다가 뭐 이것저것 끌어다 붙이면 저주를 받습니다. 제 말이 아니고 갈라디아서의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자기 몸을 내어주신 그 예수님의 대리적 죽음을 온전한 제물로 받으셨어요. 더 이상 원하시지 않았습니다. 예수님만 받으셨어요. 그의 것은 뭐 하나님 필요하시지도 않고요. 예수님으로서 족합니다. 그래서 죄인에 대한 하나님의 요구는 죽음이죠. 우리가 죽어야 되는데 예수님 우리 대신 죽음의 형벌을 받으셨습니다. 그래서 이 큰 하나님의 사랑을 믿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면 용서를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뭐 이것저것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내가 도덕적인 사람이 되고 내가 무슨 뭐 어디 선행을 해야 되고 내가 과거에 잘못한 걸 좀 해결을 해야 되고 그런 거 없어요. 그냥 당장이에요. 당장.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하나님께서 너를 받아들이는 유일한 제물이니까 염려하지 말고 오라는 거예요. 이미 제물 내가 받았으니까 나한테 네가 뭐 구원받기 위해서 제물 바치고 희생하고 뭐 어쩌고 할 필요 전혀 없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하나님이 보내신 구주로 믿으면 그 순간 나는 구원을 받습니다. 율법이든 뭐든 전혀 상관할 것 그런 걸 생각하고 염려할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나는 이것도 못하고 저것도 못하고 나는 이런 나쁜 습관도 있고 이런 죄악도 있고 뭐 이런 것이 좀 창피한데 그런 거 하나님이 전혀 상관하시지 않아요. 하나님이 상관하시는 것은 내가 너를 위해서 희생시킨 너 대신 형벌을 받은 내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 그것이 내가 너를 구원하는 유일한 길이다. 그것만 믿고 내게로 오라. 오면은 언제라도 받아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무 한 일이 없이 빈손으로 나가서 영생의 선물을 받는 것이 온전한 구원입니다. 우리 모두 이 구원을 확실하게 믿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의롭게 된 사실을 기뻐하면서 다른 복음에 속한 것들을 모두 뿌리치면서 그리스도 안에서 과연 십자가의 복음을 내가 붙잡고 산다는 것을 스스로에게 확인시켜가면서 담대하게 살게 되기를 기원합니다.